12월이 되면서 이제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돼서 몸이 이제 얼듯이 이렇게 추운 때가 되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좀 마음도 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겨울이 되면 육신적으로 연약하신 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의 추운 날씨 때문에 몸이 더 오그라드는 이런 현상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하나님이 왜 사계절을 주셨는가, 이런 거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별히 얼음이 얼고 쌩쌩 바람이 부는 이 겨울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겨울의 추위를 통해서 한번 인생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라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겨울이라고 하는 이렇게 혹독히 추운 이런 시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아이들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다 이제 시집 보내고, 이제 손녀들도 낳고, 또제 학교에서 하는 그런 그 학문도 어느 면에서 완숙한 그런 단계에 들어서 어느 누가 봐도 제가 하는 그런 학문에서는 저 사람이 정말 완숙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구나,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지난 26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하고 정말 능력이 안 되지만 도와주셔서 성경 사역도 감당을 했고,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사랑침례교회 사역도 감당을 했습니다. 쉬웠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지금까지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해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이 되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아파서, 목이 아파서 감기도 걸리고 해서 몸이 안 좋으니까 이런저런 이제 생각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제가 특별히 12월에 들었으면 첫 주에는 꼭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압박감을 제가 좀 느꼈어요. 다른 해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올해 이렇게 들었으면서 내가 하여튼 12월 초에는 무조건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의미가 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통해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거를 제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좀 각인을 좀 시키고, 그러니까 나에게 각인시키면서 여러분에게도 그 의미를 꼭 12월에는 내가 전달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추운 겨울을 지내면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특별히 우리 젊은 아이들도,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해야 되겠다. 이번 주엔 제가 존 폴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도 바울이란 전기를, 이제 그 책을 보고 한 400페이지쯤 되는데 제가 한 200페이지 정도를 이제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러 곳곳에 돌아다닌 거예요. 그 목적과 의도가 얼마나 선합니까? 그렇죠? 자기는 못 먹고 자기는 핍박을 받아도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지옥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극심한 반대, 극심한 역경, 극심한 시련,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존 폴락, 그분의 사도 바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4절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했던 여러 고난을 언급하는 가운데 유대인들로부터 40대에서 한대뺀 39대 매를 내가 5번 맞았다. 여러분, 39대 매를 5번을 맞았다는 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존 폴락이라는 분이 그걸 자꾸 언급을 하는데 제가 읽는 가운데 자꾸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39대 그 태장을 말 그대로 심하게 내리치는 그 매를 39대를 그거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표현이 돼 있냐면 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다리가 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옛날 그 사람들의 그 기록을 가서 보면 다리가 안장다리였다. 너무 많이 맞아서 코가 삐뚤어지고, 이와 같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쁨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러고 목이 잘리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나니. 여러분, 소가 있으면 소 열심히 부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또 잡아먹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60평생이 되도록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가 맨 마지막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아예 희생물로 내놓는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감옥에 갇혀갖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의의 왕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위인전이잖아요. 이제 전기를 읽은 거니까. 그런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한 그런 그 위인과 저 같은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이거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더라고요. 무의미가. 한 번도 제가 39대 매를 맞아본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금식 가운데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아무리 고통과 고난이 내게 크다 해도 사도 바울이 당한 거에 100분의 1도 안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도 뭐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그렇게 강인하게 이렇게 이걸 이겨낼 수는 없는 그런 존재, 그 확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우리 모두가 다 맞이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게또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당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그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이제 생기면서,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하고 사람이 이렇게 뭐 훌륭하지 못하고 한다 해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거,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 대처 매뉴얼이라고 하는 그런 이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통이 뭐고 그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고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에게 또내 자신에게 좀 각인을 시키려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숨을 못 쉬고 이렇게 넘어지거나 뭐 뇌출혈 생기거나 뭐 이러면 심폐소생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그 심폐소생술을 하려면 매뉴얼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매뉴얼이란 말이에요. 차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고쳐야 된다 하는 그게 매뉴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바울처럼 그렇게 엄청난 그런 고통과 고난이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냐, 그 매뉴얼을 오늘은 목사로서 성경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8절에서 11절 가서 보니까 바울의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겁니다. 8절에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나쁜이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일도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난처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난감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도저히 예상치 못했던 그런 난감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가서 좋은 소식을 알리는데 가서 보니까 핍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왜 그러냐고 하고 저 사람 핍박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거꾸로 뜨리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나가서 일을 하는데 모든 일 하는 것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가서 보니까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일을 망쳐놓으려고 우리를 거꾸로 들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느 정도로 어려움이 생겼냐.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을 했다. 지금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그의 삶은 매일같이 매 순간 매 순간이 죽음과의 싸움이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투를 벌였다는 거예요. 매 순간 사투를 벌였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야 하냐?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 가서 보니까 그 목적은 뭐냐?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음에 넘겨질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통해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난다. 10절에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의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일 우리가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매니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내 자신이 정말 죽은 사람이 될 정도로 나를 내려놔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고통과 핍박 당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이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도는 달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으면 정도는 달라도 우리 안에 고통과 고난이 생기는 것이 그게 당연한 일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본적으로 남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남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거다. 내가 혼자 살든 혼자 거하든 아니면 내가 교회로 모여서 교회와 함께 일을 하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미 예정이 됐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사는 거다. 남 그러니까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사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사는 거다.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사는 거다. 자식들은 부모를 위해서 사는 거다. 이렇게 목사 같으면 성도들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옆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사는 거다. 이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이것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어야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어야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일 때문에 고통 가운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믿는 일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일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는 항상 나는 쇠하고 남을 살려야 되겠다는 나가 쇠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통받고 핍박받고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많은 섬김 부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무엇인가를 다 섬겨야 됩니다. 또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누군가가 섬김에 희생을 해야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미디어 선교하려고 돈을 또 모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캐나다에서 한 분이 4천 달러를 보내줬어요. 이번에 미디어 선교 안에 써달라고 이렇게 이제 보내줬어요. 다 뭐예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 돈을 내고 남을 위해서 이 일을 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는 어디에서 오냐? 믿음에서 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온다. 우리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노라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과 핍박과 거꾸로 뛰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시도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도 내가 평강을 잃지 않고 안위를 가지고 이거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믿음 때문이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 나오는 믿음이냐? 시편 116편에 나오는 믿음이에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가서 보시면 기록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구출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3절 가서 보니까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나이다. 여기 지금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사람들에서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가정 안의 문제, 아이들 속삭이는 문제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이 혼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기를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내 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제가 다른데 피난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하고 내 혼을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주께서는 단순한 자 하나님만 나를 구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에서 하나님만 나를 구출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이 단순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내가 낮게 되었을 때 핍박받을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밖에는 나를 고쳐주실 분이 이 병에서 나를 고쳐주시고 이 병에서 회복시켜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이렇게 낮추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0절에 드디어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내가 믿었음으로 이 말을 하였다는 말이 거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었음으로 이 말을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우리를 거꾸로 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구약의 시편 기자가 구출을 받았고 사도 바울이 그 동일한 그 믿음의 정신을 본받아서 내게도 그런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이 시시각각 매일같이 닥치지만 내가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출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옆에 가서 보시면 시편 118편이 나옵니다. 118편은 메시아 시편이에요. 그 메시아 시편 가서 보니까 4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할지어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아멘.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계시니 그러므로 내 소원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이게 메시아 시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 신뢰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그 믿음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과 핍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안위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자, 이번 말씀을 준 다음에 다시 4장으로 넘어와서 14절에 그 믿음을 가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이건 물론 부활에 대한 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앞뒤 문맥은 부활의 문맥이 아니라 뭐예요? 고통과 핍박과 거꾸로 들인 그런 시도와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신 바로 그분께서 나도 이렇게 세워 주실 줄로 내가 확신합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일으켜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건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15절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 함이라. 다시 말씀드려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일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이 또 다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인생에 닥치는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우리의 모든 일을 망쳐놓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의 이와 같은 모든 시도를 우리가 극복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기고 나가는 그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군사들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한 이후에 16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까닭에 아무리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구출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거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려요. 날마다 주름살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힘들고 그러면 주름살이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썩어 없어진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육신은 날로 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저께 잠시 시간을 내서 길병원에 계신 우리 허강맹기 어머님, 이근재 어르신, 병문안을 잠깐 갔습니다. 늘 웃으시고, 목사가 가고 그러면 그렇게 웃으시고 좋아하시고, 어제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은혜가 됐어요. 지금 연세가 이제 90이 돼 가세요.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요. 자꾸 나이가 들고 힘이 들고, 잡수지 못하고, 우리가 힘이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가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그 다음 절 나와 있어요. 17절. 왜 그러냐?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바울이 39대 매를 지금 다섯 번 맞고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가벼운 고난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룬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게 템포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이게 잠정적인 세상이에요. 템포럴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그 세상은 이터널하다고 해서 그말 그대로 천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육신에 갇혀서 이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인식할 수 있는 없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바울이 가서 보니까 어때요?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그 경험을 토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목사야, 내가 뭘 고난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 가벼운 고난이다. 그거 잠시 있는 고난이다. 그거 별거 아닌 거다. 이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하고 무거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전진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가서 보니까 보이는 것들은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재물 바라보세요? 부귀영화 바라보세요? 아니잖아요. 그거 다 없어질 거예요. 금덩어리 들고 여러분 천국 갈 겁니까? 다이아몬드 2만 원 거 들고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온 세상이 다 천국이 뭐라 그래요? 금덩어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거 들고 갈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는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 천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들, 그걸 지금 우리가 바라보나니 뭐라 기록이 돼?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상속을 누리는 것, 그게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그와 같은 우리의 권리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요약 정리해서 이거 다 가져와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죠?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저하고 같이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뭘 집어넣어요? 매뉴얼을 집어넣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과 하여튼 경제적인 고통, 뭐 결혼 생활의 고통, 직업의 고통, 그렇죠?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제 가운데 고통, 하여튼 사회 생활을 하는데 고통, 지금 국가의 운명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런 고통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이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긍정적으로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는 매뉴얼. 첫 번째 뭐냐? 고통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닥치는 거예요. 예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면제해 주신 것이 없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그런 일, 믿는다고 해서 면제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이 오면 나도 이거 해서 면제되는 게 아니다 하고 딱 첫 번째 들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많은 경우 믿는 사람이 더 많이 고통을 받는다. 목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번역을 해서 무슨 일을 한다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돼 있다.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마찬가지로 믿으니까 더 많은 고통이 생기는 거구나. 아멘?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고통을 주고 거꾸로 뜨리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때 낙심하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더 많이 고통이 오는 거구나.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내부 외부의 압박이 심하구나.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의미는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의미는 부귀영화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점은 뭐예요? 학교 가서 대학교 다니고 그다음 뭐예요? 직업 얻어서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점은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의 의미예요? 아니에요. 그게 인생의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의미 아니에요. 예.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부귀영화 누리는 거 그거 우리가 거부하고 금욕생활 하라는 거 아닙니다. 따라오면 얼마든지 받으셔도 돼요, 여러분. 따라오면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귀영화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다.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인생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그게 인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게요. 인생의 의미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의미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가서 보시면 그 안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왕자도 있고 공주도 있고 그렇죠? 유명한 사람도 있고 무명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 많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부귀영화 이런 모든 이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산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고통과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광석을 캐냈어요. 여러분, 은광석을 캐내더니 은이나 번쩍번쩍하는 게 100%짜리 은 있는 그런 광석 본 적이 있으세요?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져다가 천도고 해서 은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에 그걸 집어넣어서, 그래서 어떻게 찌꺼기를 제거하는데 한번 제거해서 안 없어집니다. 어떻게 한 번, 두 번, 세 번,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7번을 제거를 해야 그게 99.99% 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뭐예요? 찌꺼기를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다.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가 행하는 그런 일들이 뭐예요?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재련 과정이다. 그 재련 과정 속에 들어가서는 뜨거운데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아요. 힘들어요. 그래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같이 나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 침례교회를 음해하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쓰러뜨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불만한 거 전혀 없어요. 어떻게? 꾸준히 하나님 의지하고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순응하고 나아가게 될때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정말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특별히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순수한 양심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재련 과정이라 생각을 하시고 뜨겁고 힘들고 참기 어려워도 이기고 나아가야 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통당할 때 저와 여러분 주의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통당할 때 고립이 되면 안 돼요. 남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고립되면 안 돼요. 네, 두 번째, 자신에게 파묻혀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 연민, 문제가 무언가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세 번째, 이 고통받는 일 때문에 수치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그런 일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 예, 이거 기쁨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네 번째, 이러한 그 고통과 이게 오게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분노를 터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터뜨리면 안 돼.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이 자식들에게 교회에다가 분노를 터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될 대로 되라 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섯 가지 해서는 안될 일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예배와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찬송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카운셀링 하고 같이 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런 상태에 빠져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하다 보면 그래도 금요예배 다시 오면 성도들 만나니까 기쁘고 그렇죠?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주님 말씀 전하면서 또 같이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다시 회복이 되고 또 일주일 살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그러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모임과 이런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고통을 이기기 위한 믿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반드시 와요. 성도는 이거를 잘 이겨내야 돼요. 고통과 고난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겨내려고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꾸 고통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근데 오면은 어떻게 해요? 잘 극복해야 된다. 아시겠죠? 잘 극복.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잘 극복을 해 나가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긍정적으로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렇게 고통이 오고, 핍박이 오고, 스트레스가 오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울증, 그게 디프레션이 온단 말이에요. 디프레션이 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다섯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믿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고, 북한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선이 악을 이긴다는 믿음 가지셔야 돼요. 이게 이깁니다. 선이 악을 이깁니다.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깁니다. 이런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 내 고통과 이 고난의 인생길을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쥐고 계신다.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같이 한번 거기 나와 있는 욥기 2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단련과 재련이 끝난 이후에는 내가 순결한 금같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가장 큰 고통은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다 겪어야 될 그러한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는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면 누구나 다 한번 겪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것 이후에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지옥 불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한 그러한 지옥의 아픔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고 어떻게 해서 대신 죽으시는 대신 속죄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그분을 소유하게 될 때 그분을 믿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차지하는 사람이 된다. 어려움이 닥치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6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세 번째, 또 기억해야 될 게 아무리 고통이 크고 핍박이 크고 우리를 거꾸로 트리는 그 시도가 크다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이 세상 우주공과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로마서 말씀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꼭 이 믿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 땅에서의 고통은 잠시 잠깐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어요. 이 몸이 이렇게 썩어 없어지는 것 같고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고 가면서 사람 몸이 망가지는 데 불구하고 어떻게 몸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처럼 젊은 그런 청년으로 다시 부활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남아 있으면 몸이 호련히 휴거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을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맞습니까?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앞으로 이제 죽음의 고통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바라보셔야 돼요. Looking unto Jesus.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고통에서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핍박과 고난과 거꾸로 뜨린 일이 있을 때 그걸 무시하고 멸시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는 그런 영광을 차지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거 성경책 안에 넣어두시고 그리고 꺼내서 1, 2, 3, 4, 5를 읽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읽어주셔야 돼. 이게 오늘 이야기하는 고통과 고난 대처 매뉴얼입니다. 위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지금까지 모르긴 해도 한 100억 명 이상 사람이 살았을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완벽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가장 완벽한 사람이며 또 하나님, 그렇죠? 이런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런 고통과 고난에서 면제가 됐냐? 성경이 뭐라 그래? 아니라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 뭘 통해서 이루어졌냐?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0절에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까지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 하기도 하세요?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며 이 고통의 잔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셔서 결국 어떻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원의 대장이 되셨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그 결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 그분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여러분 저와 이 앞에 하나님의 왕좌 앞에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은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그 기쁨을 바라보시고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수치를 가져든 그런 모든 것들을 멸시하셨다는 거예요. 저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멸시하시더니 결국 어때요?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복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고통과 고난 이것이 뭐냐? 우리 주님의 고통과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베드로전서 말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침례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비방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목사도 행복한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비방받고 고통을 당하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마귀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고통과 핍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다.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마치면서 제가 무언가 좀 찬양을 이걸 좀 기억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와서 할 겁니다. 가서 보니까 가사가 엄청 좋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고통과 고난과 뭐가 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실수라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믿습니까, 여러분? 어둠 밤 어둠이 깊어 밤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너무 힘들어서 내일이 정말 빛이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내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믿습니까? 예. 지금 내가 볼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라.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나와서 이제 노래 듣고 그다음에 어떻게 운명이야 와라 그렇게 우리가 딱 얘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 나와서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있어도 내 심장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아, 이제 찬양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운명이여 와라.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예, 하나님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예, 질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이기에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있기에 더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사오니 거기에 순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작정하고 고통과 고난과 이 모든 시련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첫 번째, 하나님이 역사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다시는 우리가 지옥불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으로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해도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고 몸의 휴거를 믿으며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들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억을 하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